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21절을 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증거한 믿음을 우리 한 시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1절은 야곱이 죽을 때에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살았을 때에도 증거한 믿음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죽을 때에도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2절 말씀도 그래요. 요셉도 임종시에 믿음을 증거하였다. 즉 요셉도 죽을 때에 어떤 믿음을 증거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로 야곱이 죽을 때 증거한 믿음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야곱이 증거한 믿음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봤죠? 먼저 야곱이 죽기 전에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때 야곱이 증거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믿음으로 축복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하나님이 하시듯 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대신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믿음으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음의 현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믿음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천국 복음하고 꼭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뭐 세상을 얻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뭐 건강을 회복한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한 것은 꼭 예수님과 천국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너무 중요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 그래서 그것과 꼭 연결을 우리가 해서 봐야죠. 자, 무엇보다 먼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증거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과 49장 그 내용들이 다 그걸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8, verse 5 through 6. 그 구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르켜 자기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보면 분명히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이 이 둘은 내 것이야, 내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누구처럼 될 거라 그래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르우벤하고 시므온 아시죠?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과 시므온은 당시에 어떤 아들이었죠? 야곱의 firstborn and second son.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을 제쳐두고 누가 야곱의 firstborn and second son, 장자와 차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것도 순서가 바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야곱의 장자, firstborn과 두 번째 아들, second son으로 올리고 야곱의 아들처럼 되게 해서 이들이 비록 손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속에 속하게 돼서 함께 언약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 아들들로 여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의 아들들까지 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 지파는 두 배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두 배의 언약 기업을 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전부 한 땅의 기업만 얻는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땅의 기업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장자들처럼 여겨져서.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장자처럼 축복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도 믿음으로 한 사건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뒤에 13절, 창세기 48장 13절부터 보면은요, 12절부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도록 축복하기를 원했죠? 장자인 누구예요? Firstborn이 누구였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그래서 오른손인 므낫세에게 가고 야곱의 왼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서 나아가게 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하고 예?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기를 원했죠. 원래대로 하면 이것이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구절의 뜻이. 분명히 장자의 축복은 므낫세가 받도록 위치를 정해서 나아갔는데 야곱이 그걸 보고 손을 거꾸로 얹었다는 거죠. 어긋맞겨서. 그래서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로 가고 오른손이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가서 축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까지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 에브라임이 좀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손자들 둘이 있는데 아우 에브라임이 조금 더 이쁜 손자라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꾸니까 요셉도 애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죠? 므낫세 자리에 에브라임을 놓고 에브라임 자리에 므낫세를 넣어서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 축복을 받게끔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하는 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19절에서 20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이 뭐냐하면 야곱이 믿음으로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은 결국 뭐냐하면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장자처럼 되고 firstborn이 되고 firstborn이 둘째 아들처럼 되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것을 꼭 믿음으로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은 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에브라임이 더 나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믿음으로 했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 그뿐 아니라 옛 언약과 율법에서는 육체적인 장자를 큰 자로 말하죠,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육체적인 장자가 꼭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영적인 장자들이라는 거죠. 꼭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장자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약속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The true firstborn, 즉 예수님 안에서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아들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장자들이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야곱이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가끔 이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불쑥불쑥 율법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해놓고도 가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뭐 니느웨 백성이라든지 요나서처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이었고 이방 민족들은 원수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뭘 알려주는 걸까요?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므낫세가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도 에브라임이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애를 낳았을 때 장자가 누구였죠?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갈에게서 낳았지만 원래 큰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걸 경험했죠.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첫 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 마치 요셉을 장자처럼 여기시고 또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육체적인 장자에 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 중에는 누구를 택하셔야 했나요? 누가 형이죠? 아론이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십니다. 이새의 집, 이새 아시죠? 이새, 제스. 이새의 집에서도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택하셨어요? 가장 막내인 다윗을 택하셔서 장자로 여기십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여러 형들을 제쳐놓고 솔로몬을 아들로 장자처럼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에서도 보았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죠. 그렇죠? 결국 큰아들처럼 여겨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생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하늘나라 장자로 부르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아니라 그 밑에 어린 자가 장자처럼 여김을 받는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원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침투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이유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은혜의 원리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 역사를 보면은요,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족속이 되고 장자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또 요셉, 이 에브라임도 아니었어요. 장자권이 또 누구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장자권이 또 누구 지파에게로 넘어가죠, 나중에? 유다 지파로 넘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온전한 장자들이 없어요. 유다 지파도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참 장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새 언약의 뉴 커비넌트, 새 언약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 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장자였는지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옛 언약 아래서는 큰 자, 장자, firstborn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기업을 모르는 천국의 장자들로 부르심을 받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장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들이 천국의 장자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까지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새 언약에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참 하늘나라의 장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장자들로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을 우리 이 야곱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할 때, 그렇죠?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에브라임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죠. 야곱이 자기 삶으로 먼저 깨달았었죠. 예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에브라임부터 장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하고 좀 닮아있냐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처럼 축복하는 이 모습이 이제 뭐하고 지금 우리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도 우리의 언약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이 언약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죠. 뭘 주죠? 그 아이들에게? 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는 증거를 주고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습, 우리가 세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직 은혜로 축복하신 자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자들일까요? 그들의 삶이 다 다를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삶, 우리의 삶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 장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장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천국 기업을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겠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공통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장자들만 받는 은혜. 바로 그 하나님 장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지라도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누구를 닮아가게 하실까요? 참 장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죽어 또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달라도 여기서는 같다는 거죠. 즉 모든 천국의 장자들은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참장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장자들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험악한 나그네 삶을 통해 단련되어 예수 하나님과 천국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안 그랬나요? 요셉이 영광에 이르기는 했지만 어떤 과정을 지나왔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 누구를 닮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장자들은 다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다가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다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 그러세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Matthew chapter 23 verse 11 through 13. 그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가 큰 자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이 사건이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천국에서의 큰 자, 천국의 장자들은 어떤 자라고 하시죠? 오히려 작은 자들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낮아져서 나는 작은 자라고 여기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 즉 장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firstborn, 장자들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야 남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장자들로 여겨주신다는 뜻인가요? 절대로 그 뜻이 아니죠. 그 모습이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참 장자 되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 가장 큰 아들, 가장 firstborn son. 그런데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아들들,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오셔요. 큰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우리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신 작은 자가 되신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장자, 하늘나라의 큰 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늘나라의 장자임이 증거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작은 자로 섬기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작은 자를 큰 자로, 큰 자를 작은 자로 축복하는 사건 속에 우리들이 참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왜? 아니, 우리는 장자건 차자건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속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같은 장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는 원래 한 명이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장자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 본문 그 11에서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다 장자들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12장에 가면 천국을 가리켜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chapter 12, verse 22 through 24. 우리 매일 예배 때마다 보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천국을 뭐라 그러세요? The assembly of the firstborn.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교회. 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장자들 속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장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속한 우리 천국 장자들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자라 여겨주시는 거죠. 즉,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가장 낮은 작은 분이 되신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천국에서는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서로 낮아져 사랑으로 섬기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천국을 어디에서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장자들의 모임. 누구와 같은 장자? 예수님과 같은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이 교회는? 섬기는 곳. 나를 자랑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장자들이 모여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곳.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하여 어디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내용까지 봐야 돼요. 즉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언약 기업을 물을 때에 너 아들들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믿음으로 준 것으로 봐야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나머지 이 열한 아들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내용이 따라와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으로만 받은 땅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언약 기업으로 무르게 하실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차 이를 땅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소유해서 벌써 나눠줘요, 자기 아들들한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직 얻지도 못하고 약속으로만 받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소유해요. 그리고 먼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서 나눠주고 나머지 열한 아들들에게도 나눠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이해할까요? 아, 우리 아버지 좀 왜 저러지? 아직 우리 가나안 땅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형제 여러분, 우리도 천국 기업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네가 가봤어? 아니 뭐 눈에 보여? 그런데 이미 소유하고 있대. 이미 들어가 있대. 형제 여러분, 야곱이 아직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의 땅을 미리 소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언약 천국 기업을 믿음으로 미리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장차 들어갈 것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 본향집을 소유하고 또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증거했던 믿음을 보면은요. 그렇죠? 그 누구와의 이 대화와 누구와의 교제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자기 아들들이에요. 손자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들, 그리고 이어서 열한 아들들에게 물려준 건 뭘까요?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기업을 물려주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입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지금 계기되어 살아온 야곱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요셉이나 다른 아들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걸 물려주고 갑니다. 죽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을 주고 갑니다. 믿음을 증거하고 갑니다. 믿음으로 인도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축복의 약속, 그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갑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하게 갑니다. 하고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가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걸 물려주고 가시겠어요? 다 사라지고 새할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셨나요? 이 세상 주고 가셨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기억해라 이러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지막 축복과 유언을 하고 가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로, 즉 믿음으로 인도하시다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려주고 갈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만 물려주고 가려고 하는 마음.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너희들도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최소한 이 믿음은 증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살아가게 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바라보게 해주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마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다 왔느냐 이거 보시지 않죠. 얼마나 믿음을 잘 증거하며 살다 왔는가. 물론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믿음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 죽을 때에 증거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이 말씀에서 나온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예수님과 천국 믿음, 또 죽을 때도 예수님과 천국 믿음 증거하며 그 믿음을 남기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